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희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특이한 차림의 돼지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번 주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신문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 리루라고 이름 지어진 암돼지인데 생후 4년, 뭐 돼지 나이로는 10대라고 하는데요. 예, 이 리루가요. 빨간색으로 칠한 발톱에 비행기 조종사 모자, 뭐 이렇게 흥미로운 차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 공항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리루의 직업은 바로 테라피스트, 치료사인데요. 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동물이 사람과 교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훈련돼 사용되고 또 주로 전문가들의 환자 치료에 뭐 종종 병행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훈련도 받긴 하지만 안정적인 기질 또 친절한 성격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화제의 돼지 리루는요, 이 첫 번째 돼지 치료 보조사인데요. 이 3세 아동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졌고 사람들 만나기를 아주 좋아해서 공항에서 비행기 대기 시간에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애교도 부리고 친근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쫄쫄쫄 자신에게 다가오는 리루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리고요. 사진을 찍고 쓰다듬는 동안 스트레스를 잊게 된다고 하는데요. 강아지처럼 장난까지 잘 치는 돼지 리루가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공항의 고객 서비스 팀장에 따르면은요, 이 리루는 세계 최초의 공항 돼지 치료사인데요. 이 꼬리를 흔드는 동물 모양을 말하는 단어 wag, 그리고 군단을 뜻하는 brigade라는 단어를 합한 wag brigade,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승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잠깐이라도 잊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상의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시 맥카트니가 부릅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들어보시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makes no difference who you are, anything your heart desires will come to you. If your heart is in your dreams, no request is too extreme. When you wish upon a star, as dreamers do, fate is kind. She brings to those who love the sweet fulfillment. Their secret longings, oh, like a bolt out of the blue, fate steps in and sees you through. When you wish upon a star, your dream.
Thank you.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최장수 결혼. 우리는 무엇이든 과하게 하지 않아요. 과하게 먹거나 과음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장수의 비결이랍니다. 네, CNN 방송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는 장수 부부를 소개했는데요. 이 부부 나이를 합하면 211살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106살, 아내는 105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 기록을 세워서 기네스북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1939년 12월에 결혼했는데요. 당시 아내인 샬럿 씨는 교육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남편인 존 씨는 학교 풋볼팀 선수였습니다. 당시 미국이 대공황 시기였고 7달러짜리 호텔방에서 신혼여행을 보냈는데요. 사실 이 부부는 장수 부부로 이미 유명해서 지난 2017년 인터뷰에서도 이 장수 비결을 알렸습니다. 함께 오래 살게 된 이유를 서로에게 친절하고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장수를 누리다 보니 남편인 존 씨는 생존한 최고령 전직 풋볼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만 되짚어봐도 지난 한 세기 역사에 굵직하고 유명한 일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한 날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처음 상영됐었고요. 5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한 이 부부가 만났던 1934년에는 독일의 나치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된 해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현재 텍사스의 은퇴자 커뮤니티인 롱혼 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존 씨는 매일 운동을 하면서 아직도 건강하고요. 이 풋볼팀 생존 최고령 선수인 만큼 지금도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풋볼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Z-Generation.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다음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세대, Z, Z세대들은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쇼핑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좋아하며 이번 연말에 이들은 백화점으로 몰릴 거라는 미국 CNBC 방송의 보도입니다. CNBC는 지난 11일 마케팅 회사 NPD가 9월 미 소비자 3,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22살 이하의 Z세대의 온라인 쇼핑 선호도가 Y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23살에서 38살까지의 세대, 또 X세대, 39에서 54살 세대보다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가 오히려 온라인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새삼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넘쳐나는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친구,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중시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 소비시장의 주역이자 온오프 경험을 모두 중시하는 Z세대를 붙잡기 위한 유통회사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현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봤을까요?
네, 지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기사는 한국 정부의 북한산은 강제 송환과 관련한 미국 인권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백성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루어진 데 대해 인권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당시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 지난 7일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피했다가 한국 해군에 붙잡힌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합동신문 결과 20대 북한 남성인 이들 2명은 오징어잡이배 선원들로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당시 한국통일부는 이들이 중범죄인이고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의 북송 과정 같은 걸 둘러싼 의혹도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일단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송환에 앞서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묻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이는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고 또 수사를 통해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유엔 고문방지 협약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고문당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하고 송환하고 인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들 북한 주민을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 북한 주민의 추방 조치가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죠.
네, 한국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 또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고 또 국적법 2조에 따라서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한다며 어떤 사법체계나 절차도 없고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을 송환한 것은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전후 사정을 뒤로하더라도요. 이들 선원이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극명한 만큼 이번 조치와 관련한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달 말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와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해외 순방에 나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한 소식입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 분열을 노리는 중국과 북한의 이득이 된다는 것이 밀리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밀리 합참의장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도쿄 방문길에 기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는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겁니다.
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고요. 오는 23일에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네, 이 지소미아 종료 조치가요. 일본에 대한 이 한국의 경제 보복에서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동해 상공 합동 비행의 시기와 훈련 위치는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슷한 종류의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주로 한일 간 분쟁이 생기면 뭐 미국이 중재를 하곤 했는데요.
네,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호주와 일본, 한국을 가치를 공유한 협력국으로 꼽았습니다.
네.
미국이 영내 정보 공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방부의 해양안보 계획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영내 정보 공유와 상호 운영성, 다국적 해양공조 역량 강화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미군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면서 이는 한일 양자 군사관계 성숙함을 보여주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해양안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안보구조에서 핵심 요소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말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북한의 공해상 석유 환적 차단 등 집단 공조를 위한 포괄적 구조나 정보의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영내 전략에서 동맹 간 정보 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잠수함 등이 공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약정 방식만으로는 시차가 생겨서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까지 잘 들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일 기사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민 그레이스 조 씨가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일을 맞아 이뤄진...
지난 7일은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일이었는데요. 이날을 맞아서 백악관이 탈북자를 초청했습니다.
네.
북한은 전 세계 몇 안 되는 공산국가로 남아있는데요. 이 같은 공산주의로 인해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나타내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네, 백악관을 찾은 탈북자가 누구였죠?
네, 그레이스 조 씨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레이스 씨 외에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 출신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2008년에 유엔 난민주의를 받고 미국에 정착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네.
또 재미 탈북민연대 부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보시센터의 장학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의 결과로 사망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존경 등 민주주의 핵심 원칙에 세워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모든 곳에서의 공산주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이 기념일에 미국은 평화를 발전시키고 유례 없는 번영을 촉진시키는 소중한 자유를 항상 수호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북한을 포함해서 몇 개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라오스, 베트남을 지목했습니다.
네.
공산주의는 사회 통제를 기반으로 생산과 분배 수단을 공유하고 인간을 완전히 평등하게 보는 체제 또는 그런 체제를 목표로 삼는 이념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개념이 현실에 적용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991년에 공산주의 핵심 국가였던 소련이 무너졌고 이어 동유럽권 국가들이 줄줄이 몰락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경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산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권력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변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또 독재에 의해서 1억 8천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공산 국가에 여전히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 주민 또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 있다는 건데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뭐였습니까?
네, 역시 탈북민과 관련한 소식이었고 앞선 기사와 연결되는 뉴스였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인권 개선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결정하기 전에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대통령 등 관리들을 만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올해만 적어도 7차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무부와 탈북민들은 모두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그레이스 씨를 직접 인터뷰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스 씨와 만나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또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후 많은 탈북자들을 만남으로써 인권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듣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 또 인권 개선에 관해서 뭔가 결정하기 전에 많이 배우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다고 그레이스 씨는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만난 게 7번째라고요.
네, 적어도 7번째입니다. 종교와 언론, 여성 인권 등 탈북민들의 배경도 또 다양했습니다.
네.
지난 4월 말에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서 워싱턴을 찾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한국 내 일부 탈북민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관리들을 면담했고요. 7월에는 북한 기독교 집안 출신인 주일용 씨가 백악관에서 열린 종교자유행사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탈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조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기독교 박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에는 탈북민 지성우, 나우 대표와 지철호 형제가 백악관을 찾아서 고위관리들을 면담했고요. 또 10월에는 탈북민 기자가 8명이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뭐 얘기 듣고 보니까 거의 매달 탈북자들의 백악관을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10월 말에도 한국의 탈북 여성 민간단체인 통일만 연합회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자녀들의 실태 또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정아 대표는 세계 강대국이자 인권 중심 국가인 미국이 이 사안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호소를 했고요. 관리들은 자신들의 말을 경청하며 많은 관심과 온정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서 북한 관리들을 면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탈북민에 대한 백악관의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탈북민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인권 문제가 외면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백악관의 이런 관심이 활동에 큰 격려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네.
일단 지성호 나우 대표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탈북민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의의 길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고요.
네.
백악관 면담에 참석했던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역량을 기르고 미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미국 관리들과 탈북 전문인들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의사 30여 명의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네.
3개월 전 자원봉사 형식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외화벌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세네갈의 한 인터넷 신문에 아시아계로 보이는 의료진 여러 명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세네갈의 한 인터넷 신문에 아시아계로 보이는 의료진 여러 명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네.
사진 아래 기사에는 이들이 소아와 심장, 산부인과, 치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코리아 출신 의사들로 세네갈 수도 다카 동쪽에 위치한 티바운이라는 도시에서 의료활동을 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네, 앞서 VOA가 취재한 것하고도 일치하는 사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BOA가 현지인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코리아 출신으로 되어 있는 이들의 국적은 북한입니다.
네.
지난 8월에 단체로 세네갈에 입국한 이들 북한 의사들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3개월여 만에 지역 언론에 등장한 겁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자원봉사 형식으로 세네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날 티바운에서의 의료활동도 의료 자원봉사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의사들이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간 목적이 자원봉사라는 게 좀 의아한데요. 진짜 목적이 있을까요?
네. 소식통들은 이들 의사들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했고 현재 상업적인 의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외화벌이 목적이라면 UN 제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선 세네갈에서의 북한 의사들의 활동만으론 제재 위반을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등에서 활동했던 제재 전문가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재 기관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북한 출신 의사들의 자원봉사 형태 지원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가 오간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의 활동을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한국 정부의 북한선언 강제 송환과 관련한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해외 순방에 나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한 뉴스와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일에 이날을 맞아서 백악관이 탈북자들을 초청한 소식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대통령 등 관리들을 만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의사 30여 명의 활동이 포착됐다는 뉴스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나 무스코리가 부릅니다. Only Love 들어보시죠.
Can make a memory. Only love can make a moment last. You were there and all the world was young and all its songs unsung and I remember.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마태 씨의 마지막 사연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꿈 들어보시죠.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김마태 씨. 김마태 씨는 미국에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가족과 일자리, 그리고 보금자리인 집도 얻었습니다. 북한에선 성분이 그리 좋지 않았던 김 씨는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신분도 얻게 됐습니다. 올해로 미국 생활 3년째인 김 씨와 김 씨의 딸 해미는 미국에서 영구히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린카드, 영주권을 취득했고 내후년이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생깁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이 된 겁니다.
미국 정부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활기에 차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미국 정부와 한인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 덕에 김 씨는 딸과 몸이 아픈 아내를 돌보는 일에도 나름대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김 씨는 조선족인 아내의 집안이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면서 아내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혈압이 좀 높은 체질이니까 그 집이 아버지도 그렇게 며칠로 일찍 돌아갔고 오빠도 그렇게 일찍 돌아갔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전적 소연이 좀 있죠. 뭐 아무래도 그릇 같은 것도 깨뜨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약간씩 졸고 하고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손발이 약간 오그라들고.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했다는 김 씨는 중풍에 걸린 아내의 병이 나을 거라 자신합니다.
제가 의학 좀 배웠으니까 그걸 치료하면 병이 좀 낫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피혈액 그 그런 것을 맑게 하기 위해서 또 식사도 그렇고 먹는 것도 이자 같이 자기 체질에 맞게끔 해가지고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고 하니까 이건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요법이 아니고 또 길어서 10년 짧아서 3년으로 봐야겠어요. 날 거라고.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을 거란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딸에 대한 마음도 다를 것이 없는데요.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저거 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제 발로 걸어 갈 때까지야 제가 좀 버텨줘야지 그 와서 지켜도 보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김 씨.
미국에서 살아보시니까 물론 이제 한인들을 더 많이 접촉하셨지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 같으세요? 미국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 문화.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이거 참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물질 생활에서 기형화, 정치 생활에서는 반동화, 그러면 문화 생활에서는 또 사생적인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북한의 지식인들 자체가요. 그러니까 물질 생활에서 기형화, 그러니까 사람 먹어야 될 거를 개를 뭐 이자 같이 먹인다든가, 또는 뭐 이자 같이 무슨 목기 경기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자 같이 목기 경기.
아 먹는 거. 먹는
거. 이게 맞으면 이 물질 생활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많다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뜻이죠. 뭐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자주적인 나라를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물질 생활은 편안하지만 사람들이 사상적 이 특히 미국이라는 게 양육 방식의 생존 법칙이 강해서 몇 분마다 범죄가 나오고 몇 분마다 이제 같이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런 것만 나오니까요.
하룻밤을 새도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북한에서 들어왔던 미국을 줄줄이 읊었습니다. 사고도 잦고 범죄 소식도 끊이지 않는 미국이지만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김 씨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끼고 있는 것.
가보니까 많이 다르킨다로 치면 뭔데 이상은 좀 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정확히. 기부의 정신.
기부.
기부, 양보. 이게 쉽대요. 많이 충격받았어요. 이게 가만 보니까 기독교적인 생활관이 사회 전반에 확립이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 이런 정신이 아이 때부터 배양돼가지고
양보와 기부 문화. 김 씨가 2년 넘게 시카고에서 사는 동안 느껴온 미국입니다. 미국에 와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도 물어봤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윤 회장님이 고맙지요. 무슨 어깨. 윤 회장님하고 평통 회장님 두 명 다 고맙습니다. 특히 윤 회장님 많이 고맙습니다. 예전에 윤 회장님이 속여서도 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
김 씨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시카고 지역 탈북자들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단체 회장이었습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아무거나. 진심은 통하고 북한 사람을 도와주고 북한 사람을 잘 개발시켜주는 것 자체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기꺼이 한다고.
탈북자들과 소통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김 씨는 그것을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현재 3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카고 내 탈북자들 가운데 한인사회와 소통이 가장 활발한 탈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행사엔 가족을 대동하는 모습은 이제 한인들에게 익숙한데요.
서로 나쁜 감정 가지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예를 들면 뭐 이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북한 사람하고 좀 이제같이 그런 분들. 또 같이 뭐 또 이제같이 북한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안 생각하나요? 갖고 같이 서로 다 그런 걸 너그럽게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서 이 본보기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국 사람한테서나 우리 북한 사람한테서나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되잖아요. 저 사람은 되잖아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었더니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자 청해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김 씨는 최근 미국의 명문 코넬 대학교에서 북한 사회에서 경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영어가 부족한 이 땅에서 마음껏 활동하기란 어렵지 않겠냐며 기약할 순 없지만 한국으로 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계속 사는 데는 미국 시민으로도 계속 사는 데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딸이 유신이시니까 딸 따라 유기와 지는 건 미국이. 그러게 북한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아내의 병이 어느 정도 낫게 되면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싶다고 김마태 씨는 말합니다. 가족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도 탈북자로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김 씨는 또 미국에 온 탈북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탈북자들이 미국에 처음 오면 이 말을 빼먹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유는?
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루 들어가네 교회라는 게 구제하는 게 좀 있잖아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교회 안에서나마도 말하자면 뭐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나마도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되죠. 교회 도움 제가 많이 받았지요. 또 교회 도움도 차도 교회에서 배웠고 편지도 교회에서 다 번역해서 고 그리고 이사 갈 때도 이사같이 좀 이사도 좀 많이 했어요. 좀 결혼식을 빨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한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곳에서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 일단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50대 탈북 남성 사찰 집사 김마태 씨는 오늘도 교회 건물을 쓸고 닦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김 씨의 미래를 향한 꿈은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딸하고 우선 내가 빨리 정상적인 기도에 들어서서 일을 좀 잘해서 북한에도 상주 좀 보내주고 또 대로기도 좀 하고 여기 사람들 잘 정착시키고 여기 오는 사람들 앞으로 되면 선교도 갈 수 있어요. 선교도 갈 수 있어요. 전국이니까.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인디언 부족들에게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땅을 정해주고 정해진 보호구역에서 살게 하는 거였습니다.
인디언들도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 우리 백인 정착민들과 충돌할 필요도 없고 분쟁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잘된 거죠.
그대들은 옛 땅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평화롭게 살겠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누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변했고 연방정부는 우리 인디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강합니다.
협정을 지키지 않고 땅만 차지한 백인들의 행태에 일부 인디언 부족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3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의 저항.
1800년대 연방정부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백인들이 인디언 땅을 빼앗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인디언들은 더 이상 대평원을 마음껏 달리며 들소를 사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디언들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인디언들을 강제로 인디언 보호구역에 몰아넣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 일부 인디언들은 몰래 보호구역을 빠져나가서 대평원을 달리며 들소들을 사냥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을 몰래 빠져나가 사냥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백인 정착민들의 집을 공격하고 말과 가축을 훔치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자들은 봄에 몰래 빠져나가서 여름이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런 인디언들의 발을 묶어놓으려는 회유책의 하나로 인디언들에게 겨울용 식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호구역을 빠져나가 대평원으로 향하는 인디언들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평원은 텅 빈 데다가 옛날처럼 들소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평원에는 수백만 마리의 들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건설되고 백인들이 들어와 울타리를 치면서 초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카우보이들은 텍사스주에서 거대한 소떼를 몰고 오면서 들소를 강제로 쫓아내거나 죽였습니다.
분노한 인디언들 가운데에는 백인들이 들소를 죽이는 걸 막기 위해서 들소 사냥꾼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정부군은 인디언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았고 결국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총과 말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돌아가 농부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의 미국 남중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1868년 수족은 지금의 네브라스카와 사우스 다코다, 와이오밍 지역에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기로 한 정부와의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다코다의 블랙힐스는 이런 인디언 보호구역들 중 하나였습니다. 인디언들의 종교에서 블랙힐스는 성스러운 곳이었고 수족에게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스러운 블랙힐스는 정령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 인디언들에게는 이곳이 세계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인디언 전사들이 위대한 정령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죠.
1873년이 되자 블랙힐스는 갑자기 백인들에게도 중요한 땅이 됐습니다. 인디언들의 성스러운 땅에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인디언들의 종교 따위 내 알 게 뭡니까? 정령이 어쩌고 인디언 전사들과의 성스러운 대화 어쩌고 하는 것도 내 알 바 아닙니다. 나는 그저 금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면 블랙힐스 땅을 다 파버릴 수도 있습니다.
금을 찾아 블랙힐스로 몰려드는 백인 광부들에게는 인디언 부족들과의 조약이나 인디언들의 종교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광부들을 쫓아내거나 살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백인들이 금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수족 추장들이 한 목소리로 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을 자기들 보호구역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인디언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군대를 투입했고 광부들에게도 당장 떠나라고 명령을 했지만 금을 두고 누가 나가려 해야 말이죠. 무엇보다 군에서도 이 명령을 강제로 집행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블랙힐스. 인디언들에게 워낙 신성한 땅이어서 인디언들이 결국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또다시 인디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금이 있는 한 광부들은 절대 블랙힐스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인디언들과 새로운 조약을 맺어서라도 블랙힐스를 광부들 손에 넘겨줘야 합니다.
인디언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새로운 조약을 협상할 관리들을 파견했습니다. 이 조약은 수우족에게 블랙힐스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인디언 추장 가운데 일부는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안진소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 추장은 손가락 사이에 작은 먼지를 털며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연방 정부에 단 한 뼘의 땅도 팔지 않을 것이요.
인디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블랙힐스를 백인 광부들에게 넘겨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골라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at's too painful to remember?